오늘 읽은 이 18장 역대상 18장 말씀은 다윗 시대에 어떻게 영토가 확장되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전쟁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시대별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비교해 보면 다윗의 시대 영토가 가장 넓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되면 벌써부터 영토가 좁아지기 시작하는데 과중한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영토를 다른 나라에 넘겨주어야 했던 일들 때문에 솔로몬 시대가 되면 벌써 영토가 좁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토가 넓었던 시기가 다윗의 시기였는데 이 다윗의 시기에 어떻게 그런 영토의 확장이 가능했는지를 보여주는 확장의 역사가 오늘 읽은 1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을 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라고 했습니다. 이 블레셋은 주로 지중해 해변에 해변가에 기름진 평야지대를 정복하고 있었던 그런 부족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이 블레셋을 점령했다라는 것이 영토의 서쪽 끝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장 서쪽 끝까지가 확장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블레셋은 지중해변에 다섯 개의 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드와 함께 가사라는 곳이 있었고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런 다섯 개의 중요한 도시들이 있었고 이 도시들마다 연합된 하나의 왕국을 가지기보다는 도시들마다 왕국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도시국가와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도시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 도시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다윗 시대의 다섯 도시들을 다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 활개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일종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항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국가체제가 허물어지게 되고 다윗의 왕국에게로 편입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이들의 모든 영토가 다 다윗에게로 복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서쪽 경계선까지 확장되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서는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했습니다. 이 모압은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대체로 구약 성경에 나온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자격이 없다 해서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기도 했는데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다가 보니까 자주 그들의 강 건너오는 침공이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가 되었는데 다윗 시대에 이 모압도 정복해서 그리고 후에는 암몬도 정복하게 되는데 이 세력들이 다 다윗의 수하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했습니다. 그들을 식민지 삼고 노예화 삼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이는 일을 통해서 완전한 다윗의 지배권이 이 모압에까지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토가 요단강 건너편까지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소바, 아람 이런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다 지금의 시리아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북쪽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소바왕 하다데셀은 유브로데강 가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확장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브로데강 가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근 지역의 모든 상업 또는 정치 군사를 다 장악했던 그런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이 하다데셀이 그렇게 해서 이쪽 지역에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유브라데강 인근의 모든 지역에 대한 천하통일을 꿈꾸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그 시기에 가장 전성기 시기에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다윗이 오히려 그들을 정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다메섹의 군대가 지원을 나왔지만 그들까지도 다윗에게 패배함으로 이 북쪽 지역을 완전히 다윗이 평정해서 다윗에게 위협적인 세력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몇 가지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람의 수비대를 두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비대를 두었다라는 것은 그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했다라는 것이어서 이 지역에 대한 다윗 왕국의 완전한 장악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금방패를 빼앗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금방패는 훗날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긴요하게 쓰여지게 되는데 열왕기상 6장이나 7장, 역대상 18장 등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서 이 시기에 그런 전리품의 수확이 훗날 이스라엘에게 귀중한 재원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윗은 많은 놋을 거두어 왔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놋 역시 솔로몬 시대 성전 공사를 할 때 여러 기명들을 만들 때 성전의 여러 그릇들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렸다라고 해서 이 놋의 여러 가지 재료들과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마왕이라는 사람이 하마왕 도우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스스로 선물을 보내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마왕 도우는 하다데셀이라고 하는 이 북쪽 지역의 이 왕과 굉장히 전쟁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 지역의 패권을 두고 겨루던 차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무찔러 주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앉아서 큰 덕을 보게 된 셈이 되어서 다윗의 신하가 되기를 자청하여 찾아와 다윗을 이 지역의 맹주로 인정하고 그에게 협력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다 이스라엘 영토가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는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라는 말씀을 보시면 에돔도 남쪽에 있는 곳이고 소금 골짜기는 사해 근처를 말하는 것이니까 남쪽까지도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변까지,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편까지, 북쪽으로는 지금의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런 지역에 이르기까지, 남쪽으로는 사해와 에돔 땅이었던 광야지대까지 다 장악해서 동서남북으로 더 이상 팽창될 수 없을 만큼 영토를 팽창시키면서 큰 나라를 만들어내는 다윗의 업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윗의 업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윗의 전략이 무엇이었다거나 또는 다윗이 얼마나 용맹했다거나 부하들이 얼마나 출중했다거나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6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 말씀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점을 이 모든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점을 반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무슨 다윗이 용맹하기도 했겠고 일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탁월한 재능도 있었을 것이고 전략도 훌륭했을 것이고 칭찬할 일이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그 작은 수의 군사들을 효율적으로 훈련시키고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을 것인데 성경은 승리의 비결을 단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비교해보면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패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니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 이기게 되는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감당할 길이 없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니 측량할 길이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발걸음이 어디 머물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런 귀한 열매가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다윗은 또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얻었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놋그릇 하나까지도 자기가 챙겨 가져가지 않고 다 하나님께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전 이것도 하나님께 바쳤다, 저것도 하나님께 바쳤다. 금방패도 하나님께 바쳤다, 놋그릇들도 하나님께 바쳤다. 모두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든지 다 모아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은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 감격해서 헌신하고 무엇이든지 다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감사하는 이 축복이 늘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외부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이야기가 1절에서 13절까지 되어 있고 14절 말씀에서부터 내부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내부적인 문제를 말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요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중요한 국가의 요직에 세웠다라는 것이 드러나지게 됩니다. 당시의 다윗이 왕국의 행정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죠. 군대가 중요했고 그런가 하면 내부적인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중요했고 또 중요한 건 제사장이 중요했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뒷받침하는 서기관들 즉 비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중요했는데 이런 인사를 다 단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인사권이 확고하게 견고하게 되어서 나라의 깃털이 든든하게 되었고 행정적인 체계도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영토가 확장되고 내부적으로 행정체계가 합리적이고 또 견고하게 잘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와 함께 나라의 정신, 나라의 가치 이것도 매우 훌륭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군대가 전쟁을 잘해서 영토가 많이 확장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요직에 세워져서 나라를 행정적으로 여러 면에서 뒷받침해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그들 사이에 정의롭지 못하고 하는 일이 공의롭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나라의 영토의 확장과 내부적인 조직과 기강에 확립하는 이런 모든 일을 행해 나가면서도 이 나라 안에 정의가 실천되고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란 항상 의롭고 공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부패한 사람을 기용하지도 않고 해서 항상 공의롭고 정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보다 더 힘든 것이 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인데 이 공의와 정의의 실천이 없으면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나라를 만들면서 영토의 확장, 내부적인 조직의 견고함 그런 거 하면 나라의 정신 자체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정신과 가치도 신앙 안에서 심어 나갔는데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영토가 넓어지는 것도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나라 안에 건강한 도덕과 정신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무엇이 가장 근본인가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속 이기게 하시니 다윗이겠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외형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세워나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기도 제목 제목들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